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5월달에 어린이날도 있고 또 어버이날도 있고 이 가정 문제로 우리가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달입니다. 우리가 오늘 안식학교 시간을 통해서 어린이 순서를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이 좀 순수해짐을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에 그러므로 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그 앞줄에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까지 하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가정의 달 또 어린이날을 가까이 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어린아이의 단순함을 배울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어린이들에게 좀 더 따뜻한 사랑의 마음과 손길을 나누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미 들으신 말씀입니다만은 다시 한번 같이 찾으셔서 함께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가끔 말씀을 하실 때, 설교를 하실 때 청중들이 너무 많이 몸 가까이 몰려들기 때문에 그 육지에서 설교하지 않으시고 그 해변에 청중을 두신 채로 배를 띄워서 배 위에서 청중을 육지에 있는 청중을 향해서 설교하실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지금 여기 나오는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배 위에서 육지 해변가에 앉아있는 청중을 향해서 하시는 이야기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출신이 이 땅 출신이 아니고 하늘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사시는 동안에 하늘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천국의 어떤 풍경이나 천국의 상태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천국에 가서 살게 될 사람들, 하늘나라 백성들의 그 삶의 원리, 천국 갈 사람들은 어떻게 살 것이며 그 길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런 문제에 대하여 많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대로 예수님은 말씀을 하실 때에 비유를 많이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마태복음 13장 11절부터 잠시 몇 절을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부터 몇 절을 더 보겠습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여기 마치 예수님이 하늘의 비밀을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비유를 주신 것처럼 그렇게 표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그런 표현이 아니고 하늘의 원리를 좀 더 쉽게 설명을 하시면서 들을 귀가 있는 자가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비유를 주로 많이 사용하셨다고 했습니다. 비유로 말씀하신 또 하나의 이유는 이 천국의 모든 비밀을 직접 말씀하시면 유대인들의 거부감이 더 심화되고 노골적으로 예수님에 대하여 이제 거부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더 빨리 십자가로 끌고 갈 위험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비유를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청중들 가운데 이 많은 사람이 모이게 되면 분명히 그 중에는 말씀을 들어도 잘 깨닫지 못하고 이 영적인 사물에 대하여 무심한 사람들이 한 부분이 꼭 있습니다. 이 자리엔 없기를 바랍니다만은 이 집단으로 모여서 어떤 말을 들을 때 한 부분은 상당히 무심한 청중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생물학자가, 뭐 특별히 곤충에 관심이 있는 학자가 개미를 관찰을 했다고 합니다. 개미가 부지런합니까? 게으릅니까? 우리 뭐 개미 하면 부지런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이 곤충학자가 개미를 가만히 관찰하니까 개미 전체에 그 관찰하고 있는 개미들 중에 한 20% 정도는 아주 게으르고 놀고 먹더래요. 20%. 그래서 이 학자가 그 20%에 해당하는 잘 움직이지도 않고 놀고 먹는 개미들을 다 모아서 다른 데로 치워버렸어요. 그리고 얼마가 지나니까 또 한 그 중에 20%가 또 놀고 먹더래요. 그래서 이 단체가 모이면 우리 어디 뭐 단체로 여행을 가서도 보면은 꼭 고문관이 몇 사람 들어있어요. 아주 엘리트를 모아서 가도 고문관이 꼭 몇 사람 있어서 3시까지 오라고 하면 꼭 3시 15분에 오고 저쪽에 모이자고 하면 저기서 서성거리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그 예수님의 청중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아주 무심하고 감각이 둔한 청중도 있고 말씀을 잘 깨닫기는 하지만 이 말씀을 순종할 경우에 오는 현실적이고 또 인간적인 손실이 두려워서 고의적으로 들은 바 말씀을 거부하는 계층도 있습니다. 말씀에 의해서 자기의 삶의 어떤 구조가 깨어지는 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이러한 청중들이 언제나 소수가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한 깨달음과 이해는 세상적 지혜가 많다고 해서 잘 깨닫고 지능이 높다고 해서 쉽게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누구든지 아무리 배우지 못하고 아무리 지능이 낮아도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열려 있으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고 이해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살고자 하는 열심과 열정이 필요합니다. 그냥 와서 마음에 잠깐 위로받고 떠나가는 교회가 아니고 진정한 신앙인은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열정과 열심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보고 자주 들을 때에 우리에게 하늘의 복이 임하여 오는 것입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특별히 천국에 관한 비유를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20절에는 24절에는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그리고 31절에는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다 천국을 비유로 했습니다. 또 13장 45절에는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그 중에 하나가 천국은 마치 밭의 가마와 같으니 천국에 대하여 비유한 것입니다. 어떤 보안가 밭에 묻혀 있다가 그것을 발견한 사람이 집에 가서 그 밭을 살려고 재산을 다 처분해가지고 와서 주인께 사정해서 그 밭을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비유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하기 때문에 당시 사회적 배경을 뭐 잘 아시는 것이지만 한번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 당시 강도와 절도 사건이 꽤 자주 일어났습니다. 통치자가 자주 바뀌었고 통치자가 바뀔 때마다 재산을 많이 가진 사람들에 대하여 아주 과중한 세금을 부과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전쟁이 뭐 큰 전쟁은 아니지만 그 적군들이 침입이 자주 있었기 때문에 적군들이 쳐들어오면 기껏 모아놓은 재산이 약탈을 당할 경우도 자꾸 생깁니다. 그러한 이유들 때문에 그 부자들은 자기들의 그 보화나 보물을 밭 어느 한쪽 구석에 자기만 알고 있는 지점에다가 깊이 파고 거기다가 보물을 이렇게 모아둡니다. 덮어놓으면은 아무도 모릅니다. 어디 숨겨졌는지. 그런 일들을 그 당시 꽤 자주 했습니다. 근데 오랜 세월이 지나는 동안 그것을 안 캐면 이 집주인이 그것을 어디다 묻었는지 잊어버릴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디다 뭐 중요한 것을 잘 보관을 하는데 잊어버릴 것 같은 생각이 전혀 안 들었지만 그 보관한 장소를 나중에 잊어버려가지고 통장 같은 거 어디다 잘 둔다고 뒀는데 나중에 어디다 뒀는지 생각이 안 나는 그런 일이 그전에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거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주인이 갑자기 죽으면 그 보물이 있는 곳을 아무도 모릅니다. 또 주인이 옥에 갇히거나 귀양살이를 갔다가 죽으면 그 보물 있는 장소를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는 사이에 밭의 소유주가 바뀌면 이제 보물은 그냥 묻혀져 있는 상태로 있어요. 근데 종들이 이제 밭을 갈다가 우연히 뭐가 이렇게 탁 걸리거나 해서 깊이 파보면 거기에 금은 보화가 나올 때가 예수님 당시에도 종종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것을 천국에 비유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거기서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밤에 와가지고 그냥 캐가도 아무 문제가 아닌데 그걸 다시 묻어두고 그 밭을 산다는 것이 상당히 그래도 그 당시로서는 도덕적인 일입니다. 아주 양심 바른 사람이에요. 그 파가도 뭐 어떻게 알겠습니까? 지금 새 주인은 묻어둔 사람도 아닌데. 그런데 그 보화를 발견하고 뭐 그 노동하던 사람들이니까 부자가 아니겠죠. 가가지고 이제 모든 것을 다 털어가지고 이제 파는 겁니다. 그 밭을 살려고. 아마 빚을 낼지도 모릅니다. 돈이 모자라면. 어쨌든 자기에 있는 것을 모두 다 처리해가지고 이제 팔아서 밭을 사는데 그 주변에 있는 가족들이나 이웃들이 볼 때는 정신이 나간 겁니다. 그 오래 묵은 땅을 별로 쓸모도 없는 땅을 왜 저렇게 무리하게 사는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심지어는 정신이 좀 어떻게 이상하게 된 게 아닌가. 왜 저 땅을 저렇게 살려고 발버둥을 치느냐 이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이상하게 생각합니까? 그 밭 속에 뭐가 들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길을 쓰고 그것을 살려고 하는 사람은 그 밭에 들어있는 보화를 알기 때문에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불교 집안에서 갑자기 성경을 공부해서 기독교로 옮기면 정신이 나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기독교의 진리를 발견했기 때문에 다른 것이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한 걸음 더 나가서 개신교에 다니던 사람들이 특히 안식일 교인을 만나가지고 성경을 더 깊이 파보니까 그 깊은 곳에 더 놀라운 보화가 드는 것을 발견하고 안식일 교회로 올 때에는 그것은 불교에서 기독교로 가는 것보다 더 미쳤다고 합니다. 하필이면 왜 그 이단에 빠져서 죽으러 가느냐 이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반응합니까? 이 속에 들어있는 보화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아는 사람은 어떤 희생과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 보화를 놓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기 증인이 한 분, 뭐 다른 분도 많이 계시지만 최근에 온 증인은 우리 이순호 목사님이세요. 전혀 모르셨어요. 안식일교회에서 뭘 가르치고 뭘 배우는지. 그러나 그가 어떤 투병 생활 속에서 이 진리를 깨닫고 보니까 놓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거 놓쳤다가는 큰일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생계수단을 다 포기하고서라도 이 진리를 지금 산 것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아마 목사님 가족들이나 주변에서는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아서 빨리 돌아오기를 아마 눈물로 기도하며 호소하고 있을 것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이 보화의 문제를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 측면에서 좀 관찰을 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보화의 가치에 대하여 한번 새롭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보화를 캐는 방법에 대하여 좀 생각을 하고자 합니다. 이 사람이 보화를 발견한 다음에 밭을 사려고 하는 이유는 그 밭에 들어있는 보화의 가치가 자기가 가진 모든 재산보다 더 가치가 있기 때문에 전 재산을 팔아서라도 그것을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렇지 않고서야 뭐하러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살려고 하겠습니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고 하신 말씀은 천국은 이 세상에서 내가 소유하고 내가 추구하는 모든 것을 합친 것보다 더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천국은 지금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 내가 추구하고 있는 모든 이상을 다 모아도 천국만큼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살려고 하는 것이에요. 도대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버리고 포기하고라도 쟁취해야 될 그 천국이란 어떤 것인가? 그토록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아끼고 살아가는 이 생명을 영원히 보존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귀합니까? 아, 그것은 값으로 헤아릴 수 없는 가치입니다. 지금 돈이 한 100억 정도 있는 사람이 이제 병원에 누워서 거의 죽어갈 무렵에 당신 100억 다 내놓으면 살려주겠소. 그럼 내놓을까요? 안 내놓을까요? 아이고, 차라리 죽지. 100억을 어떻게 내줘? 내가 어떻게 번 돈인데 그러겠습니까? 그거 뭐 가지고 있어봐야 죽으면 뭘 합니까? 그래서 100억을 아마 살려만 준다면 200억을 불러도 100억을 빚을 내서라도 200억을 내줄 것입니다. 그만큼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소중한 것이에요. 그런데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이 죽을 생명이 영원한 생명으로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은 우리가 이렇게 사는 날 동안에 정말 피하고 싶은 것들, 거부하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질병과 사고와 재난과 근심과 고통과 시기와 질투, 이런 거 다 우리가 가지고 싶지 않은 것들이에요. 천국은 우리가 거부하고 피하고 싶은 모든 것이 일시에 끝나는 곳입니다. 계시록 21장 3절로 4절에 보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모든 인간의 고난과 재난과 고통이 일시에 끝나버리는 곳이 천국입니다. 쟁취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영생의 약속이 있고 천국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확신합니다. 분명히 영생은 있을 것이고 천국은 실제 있는 장소입니다. 여러분도 함께 이 엄청난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이 세계가 올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은 인간 본래의 모습을 찾는 것입니다. 사람이 원래 지금 우리처럼 살아가는 이런 모양으로 살도록 창조된 것이 아닙니다. 서로 물고 싸우고 헐뜯고 비난하고 전쟁하고 이렇게도 동물적으로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원래 인간의 모습이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은 아주 고상한 존재였습니다. 천국은 이 우리 원래 모습을 회복하고 진정한 행복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우리의 모든 것을 투자하고 버리고서라도 쟁취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임을 꼭 우리 마음속에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엄청난 보화, 이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영적인 사물의 가치를 깨달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나 사물을 볼 때 그 진정한 가치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판단 기준이 대개 다 자기 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왜 가치가 있는지 우리가 분명히 이해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영원한 보화를 소유하려면 영적인 사물의 가치를 깨달을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천국의 가치, 영생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신앙인들은 정말 지혜롭고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공부를 많이 하고 학문이 아주 깊지만 성경절 하나 제대로 마음에 와 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교회 와서 말씀을 자주 듣지만 이 말씀이 가슴에 와서 닿질 않는 것입니다. 해보려고 해도. 그러나 그렇게 배운 것도 없고 뭐 뛰어난 능력도 없지만 한마디 말씀에 마음에 깊은 감동을 받고 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말씀에 굴복하여 신앙과 믿음을 갖게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영적인 사물에 대한 이해력을 가지고 영생에 대하여 천국에 대하여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음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깨달은 바 그 가치를 그냥 흘려버릴 것이 아니라 그 가치를 붙잡아야 합니다. 아무리 가치를 인정한들 그 가치를 붙잡고자 하는 의지가 없으면 다 놓쳐버립니다. 여기 실물교원 111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태만한 자는 결코 진리를 분명하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없다. 이 말씀을 좀 잘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태만한 자는, 무심한 사람들은, 그냥 적당히 되는 대로 사는 사람들은 진리를 분명하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없다. 세속적 축복도 열심과 인내와 불굴의 노력이 없이는 얻을 수 없다. 이 세상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도 아주 부단한 노력과 열심이 있어야 돈을 버는 것입니다. 그냥 저절로 벌려지지가 않아요. 저절로 이상하게 벌려진 돈은 다 이상한 돈입니다. 그것은. 진정한 재물은 아주 열심히 아주 열렬하게 무언가를 해야 들어오는 것이에요. 저는 저녁에 가끔 늦은 시간에 퇴근하다 보면 어떨 때는 10시, 11시가 됐는데도 빌딩에 불이 다 켜져 있는 걸 봅니다. 이게 다 돈을 벌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재물도 열심히 있고 열렬한 노력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영적으로 이 정말 가치 있고 고귀한 것을 얻는 일에 무심하고 태만한 사람들은 이 영적인 삶의 가치를 인정도 못하거니와 그것을 깨달아도 붙잡질 않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올바른 신앙을 위해서는 이 깨달은 바 영원한 가치, 천국을 붙잡기 위해서 열렬한 심령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어떤 희생의 대가라도 지불할 각오가 돼 있어야 합니다. 이 붙잡은 것을 내 것으로 삼기 위해서는 어떠한 희생도 치룰 각오를 가지고 있어야 내 것이 됩니다. 지난 안식일에 무슨 설교를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제목이 뭐였습니까? 예. 역설적 삶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내용은 대부분 다 잊어버리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감사합니다. 그래야 제가 같은 말을 해도 덜 지겹지요. 세 가지 원리를 드렸습니다. 주라는 것입니다. 내 것을 나누어 주라는 것입니다. 자꾸 받으려고 하지 말고. 그 다음에 높이 오르려고 하지 말고 낮아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려고 바둥바둥하지 말고 목숨을 내놓고 말씀을 따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보화를 사기 위해서 자기의 가진 모든 것을 처분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보화를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라! 낮아지라. 생명을 아끼지 말라. 이것이 바로 투자입니다. 이런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그 영원한 가치가 있는 보화를 쟁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리교회에서 전도회를 꽤 여러 해 전에 했습니다. 제가 아마 이 이야기를 배단이 학교 시간에 얼핏 한 것 같습니다만 다른 의도에서 그 얘기를 드렸습니다. 거기에 전도회 청중 가운데 장로교회 다니는 한 그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안목이 있었어요. 예언을 잘 깨달아 들은 다음에 날이 여러 날 지나면서 마음에 자기가 가진 것이 좀 뭔가 미흡하고 이 새롭게 발견한 진리가 옳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침례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침례 결심한 사람들을 어느 날 집회가 마친 다음에 이제 다 모이도록 해서 이제 마지막 침례에 대하여 확인 정리를 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로교에서 오신 그 한 집사님의 남편이 계속 안 오다가 그날만 어떻게 왔어요. 그래서 침례에 결심한 사람들 남으라고 하니까 그 집사님이 남아 있었고 그 남편도 같이 가려고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한 사람씩 제가 재확인을 받아 침례를 정말 받으실 겁니까? 확인해 가는 과정에 이제 그 집사님은 남편이 옆에 계시니까 그 집사님한테 물으니까 받으시겠다고 그래요. 남편한테 동의하시겠습니까? 했더니 자기는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안 받겠다는 게 아니라 부인 받는 것을 찬성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지금 부부지간에 서로 의견이 안 맞았어요. 그래서 저는 저 정도면 어렵겠다고 포기했죠. 근데 안식일날 침례식을 하는데 이 아주머니가 종이 가방에다가 옷을 다 준비해가지고 남편 몰래 침례를 받으러 왔어요. 이 발견한 보화를 놓칠 수 없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떠한 희생이 올라도 내가 이 받은 보화를 이때 놓치면 영원히 놓칠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은 믿음으로 침례를 받으러 와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침례 선물로 시대의 소망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생애를 아주 감동적으로 기록한 책들을 침례 선물 하나씩 다 줬습니다. 시대의 소망. 그 책이 이만큼 두꺼워요. 합본으로 된 것이라. 잔글씨에 이만큼 두꺼워요. 세 권을 하나로 합쳐놓은 거니까. 그것을 집에다 갖다 놓았습니다. 이 남편이 이게 어디서 온 책인가. 그래가지고 그 두꺼운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짧은 시간 내에 그 두꺼운 책을 다 읽었습니다. 그 속에 무궁무진한 보화가 들어있었고 이 남편이 그것을 발견했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진리를 가르치는 교회라면 이건 정말 믿을만한 교회다. 그래서 뭐 그 당시에 당장 일어난 일은 아니지만 전도회를 마치고 온 후에 몇 달 있다가 소식을 들어보니까 그 남편도 와서 침례를 받고 교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른 교인이 우리 교회로 온다는 것은 그냥 교회를 바꾸는 정도가 아니고 인생의 개벽입니다. 때로는 그분이 전기에 상당히 유능한 기술자인데 그 고객을 다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교회를 바꾸면. 그러나 이 엄청난 보화를 놓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잃어버릴지라도 이 보화를 사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각오로 진리와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각오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보화를 어떻게 찾을 것인가? 여기 비유에 나오는 밭은 성경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보화는 복음을 표상한다고 했습니다. 이 밭 속에 이 성경 안에 값진 보화가 들어 있습니다. 파면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보화가 들어 있는 이 값진 밭을 사실 마음 있으십니까? 부활을 발견을 해야 살 마음이 생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밭 가는 사람들이, 밭 가는 사람들이 주인에게 그냥 이렇게 잠깐 눈 가림 하기 위해서 그 밭을 얇게 갈면 절대로 보화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왜? 보화는 어떻게 묻어두겠습니까? 깊이 묻어두기 때문에 밭을 얇게 이렇게 살짝살짝 파헤치는 종들은 보화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아주 깊이, 땅속을 깊이 파가면서 밭을 갈아야 그 보화가 나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피상적으로 공부해서 보화가 그냥 쑥쑥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보화를 발견하려면 이것을 깊이 파고 들어가야 됩니다. 내 가진 것을 다 포기하고서라도 이 쟁취할 만한 가치가 있는 말씀의 보화를 발견하려면 깊이 파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상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듣는 시간을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집에서 항상 하며 말씀을 상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보화를 발견할 수 있는 안목을 주실 것입니다. 요즘은 뭐 그렇게 안 하는 것 같습니다만 옛날에 그 사진을 현상할 때 어디에 들어갑니까? 암실에 들어갑니다. 밖에 있다가 암실에 갑자기 들어가면 보이는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아주 깜깜절벽이에요. 그러나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눈이 거기에 잘 맞춰서 조절이 되면 웬만한 물체가 보이기 시작하고 또 어떤 사람의 관찰에 의하면 아주 오래 있으면 글씨도 약간 보인다고 그래요. 그 속에 오래 적응이 돼야 보이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덮어놨다가 갑자기 안식일에 와서 설교 잠깐 듣는 거 가지고 이 눈이 뜨이질 않아요. 항상 집에서 하나님 말씀에 접촉이 돼 있다가 그 접촉된 마음으로 조절된 마음으로 말씀을 볼 때에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평상시에 말씀을 절대로 등한히 하지 마시고 항상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이 속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도 쟁취할 만한 보화가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순종은 어느 한순간에 감정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설교 말씀 잠깐 감동했다고 해서 말씀에 금방 순종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나의 것으로 삼고 항상 말씀과 동행하고 살아갈 때에 순종하고 싶은 욕망도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그때 우리의 심령에 역사하십니다. 자신의 직업에 지나치게 몰두해서 성경을 등한히 함으로 말씀에 대한 지각력을 상실하는 어리석은 지경에 빠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기의 학업에, 자기의 직장일에, 자기의 개인적 사무에 너무 몰두해서 말씀을 등한히 함으로 영적인 분별력을 상실하는 어리석은 종들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성경절 세 절을 읽고 설명을 잠깐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에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57절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들으면 무슨 기독교가 식인 종교가 아닌가 싶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말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나를 먹으라 이거예요. 그럼 살리라. 영생하리라.
6장 63절에 그 해답이 나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나를 먹어야 생명이 있다. 나를 먹어야 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63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생이라고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살려면 영생을 소유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생의 도리입니다. 말씀을 깨닫기만 하는 사람들이 되지 마시고 말씀을 따라 사는 생명을 가진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우리의 모든 소유와 우리의 모든 추구하는 것을 버리고서라도 쟁취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시고 한 주일도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며 영생을 쟁취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